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 16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고자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전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세계 역사의 전쟁을 얘기하려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시록을 보는데도 이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전쟁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역사적인 전쟁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바깥의 외부의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가운데 빠져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쟁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전부 다 바깥의 전쟁만 생각하지 자기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생각을 하지 않고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깥의 전쟁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그런 상태, 종살이하는 상태, 또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단의 철저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복음사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문맥을,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그 좋은 말씀들을 골라내고 또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책들도 많이 쓰고 뭐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현혹되어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써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단의 그 거짓말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탄탄해야 되죠. 실력이 약하면 그런 것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분별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역사해야 되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면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벌어지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그를 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기진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고 또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조명을 해가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뭐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아하스가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은 앞에 이제 쭉 나오는 거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텐데 그 여자가 앉은 음녀가 앉은 용입니다. 용의 머리에 뭐 또 일곱 머리가 있고 뿔이 여리고 하는 이 그 용의 나타남이죠. 그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여자가 무엇이냐? 용이 그렇게 여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여자는 바로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와는 그 아담 속에 있는 그 갈비뼈를 뽑아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다른 어떤 짐승들이 와도 아담이 그 짐승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짐승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절하고 다 돌려보내고 다 이름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전히 아내가 없고 그들 중에서 아담이 자기 배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그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가 가지고 믿고 있는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의 생명이 되어 있는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반려자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다른 짐승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하나를 택했더라면은 그것이 반려자가 됐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거를 구분하고 전부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한 번 잘 지키고 잘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냥 편하게 살아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배피를 18절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고 19절에서 짐승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배필될 자들이 이 안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그 갈비뼈를 뽑아내가지고 배피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여자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여자를 관리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교훈을 자기가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키라 하는 말, 테레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테레오라는 말이 히라보의 테레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샤마르 지킨다 말이야. 지킨다, 보호한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혹시라도 여기 상처 날까 싶어서 잘 보호하고 지킨다 할 때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배필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생을 살아야 될 배필이 바로 교훈이에요. 근데 그 교훈을 지켜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두 이렇게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배필이 바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말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돼요. 왜 지키라고 하느냐? 행하라고 하면 되지 왜 지키라는 말을 뭐 때문에 사용하느냐? 테레오라는 말을 왜 사용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계명을 행해라 그러면 되지. 왜 계명을 지켜라 그러냐? 아내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교훈을 혹시라도 누가 와서 손댈까 싶어서 누가 와서 그거를 뜯어서 잘못된 그 교훈을 갖다 심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까 싶어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명이 바로 그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7장에서도 그 하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 왕들이 뭐 그 일곱 머리, 열 뿔, 이건 전부 다 뭐 왕들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거 괜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요. 그 많은 그 왕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여자가 그 위에 앉았다 하는 얘기는 그 왕들을 통해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역사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 여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여자가 쉽게 말하면은 그 여기에 나타나는 그 일곱 머리 열뿔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자면은. 그 창세기 그 2장에서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읽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비교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아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여야 되고 수시로 모여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공리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걸 공부를 안 하면 뭔지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놈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방어할 힘이 없게 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와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번만 들었으면 1년 내에 살면 되고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자꾸 주일날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상고하고 말씀 연구하고 왜 그래야 되냐? 뭐 때문에?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배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 지키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왕들이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많은 그 2장 19절에서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의 모형이다. 짐승들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일곱 왕 또 여덟 왕 뭐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이런 부분 이해가 좀 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껑충 뛰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저기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해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잡아가지고 저기 가서 얘기를 하지, 이거 다 앞에 빼놓고 저기 가서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감이 안 잡혀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기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잘 이해하시고,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방에 왕들이 쫙 깔렸어요. 유다나라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유다 주위에 열왕들이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호시탐탐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오늘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4절 따라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바로 그 짐승들이에요. 저희가 따라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만 이기시고 우리는 지면은 말짱혼이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르심을 입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저희가 그랬는데 이 저희에 대해서 우리 조금 연구를 하고 한번 해보고 관지를 좀 달아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17장 1절이요. 17장 1절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 안에 한번 거듭났으면 다른 어떤 그 공격하는 무리들이 없이 그냥 평생을 그냥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유다를 우리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끌고 오시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와서 야 한번 싸워봐라.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온실 속에다 가다 놓고서 다른 건 일체 바람도 못 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결정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신앙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런 데서 하나 나오게 됩니다. 17장 1절 따라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표현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물이 물에 나타남, 물에 나타남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많은 물 속에 있는 것들의 그 나타남,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음녀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죠. 사단이 어디 존재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바깥에 어디, 뭐 화장실 옆에 뭐 음침한 데 어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는 사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 어디 저기 어떤 뭐 잘 지어놓은 예배당에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으세요? 마귀는 어디가 만나느냐?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만나지 사람을 떠나서는 마귀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마귀가 거하는 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도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당에는 뭐하러 나오냐?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은 뭐 멸장 헌일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음녀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교훈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위에 척하니 앉아있는 것,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자,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뭐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또는 비밀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많은 교훈들이 전부 다 잡다해요. 이런 교훈도 있고 저런 교훈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사람들 속에 가득한데 그것이 싸우는 대상은 딱 하나다.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는데 누구를 향해 싸우냐? 그 엄청난 그 많은 무리들이 열국들이 누구와 싸우냐면 어린 양과 싸웁니다. 어린 양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한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류는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또 바벨론, 이제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였죠. 하나가 망하면 하나는 흥하고 이쪽 곳이 망하면 이쪽이 흥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 저기 어디 있어서 우리가 그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외간의 관계로 성경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 또 아담 두 사람이지만 하나로 성경에서 이해를 합니다. 둘이 어떻게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알아들으세요? 마찬가지로 그 많은 그 물들 위에 그 음녀가 앉아 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그 교훈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우리들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난다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듯이 사단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내가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많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이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을 가보세요. 많은 물이 뭔가 15절에서 설명을 하죠. 따라 읽습니다. 15절 말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읽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물이 뭐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는데 물이 뭐냐,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뭐냐, 그 엄청난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백성이요, 백성.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무리와, 많은 무리. 때를 지은 무리들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열국과,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방언들이니라. 방언들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 말들, 말. 사람이 사용하는 말,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이 뭔가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얘기야?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사람들. 사람들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자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잘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더라고. 태평양 바다 가운데 어떻게 음녀가 앉아있는 걸로, 큰 배가 떠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절, 2절 다시 갑니다. 2절로.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하였다는 말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음행하였다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음행하는 게 한 몸이 됐다는 얘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지. 땅에 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땅은 여기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음녀와 사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음녀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하면 그 음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 가르침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 따라가는 사람들 돼버린 거죠. 낮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한번 마음을 먹고서 하면은 그거를 보고, 약간 잘못되어서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같이 빨대 갖다 꽂아놓고 같이 불잖아요. 같이 비누방울을 만들면 그 비누방울을 만들 때 비누방울이 이뻐요? 못생겼어요? 엄청나게 이쁩니다. 거기 보면 아주 그냥 색깔이 다양하게 무지갯빛 색깔이 그냥 가득하니 방울방울이 그냥 무지갯빛 색깔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오릅니까? 근데 거기다 같이 빨대를 꽂고 같이 꽂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취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싫어해요.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한번 미쳐버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싫어해요. 같이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보니까 그게 옳은데, 옳다고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치가 안 맞잖아. 그러면 싫어해요, 그거를요. 사람이 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는 보니까 좋은데, 옳아서 쫓아가지 않고, 옳지 않아도 자기가 좋은 거는 옳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누가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이쁜데, 이쁘면 됐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을, 그 잘못됐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다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 흠잡으려고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식어버릴까 무섭다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어버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식으면 벌써 다른 것을 뭔가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싫어합니다. 얘기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왜 이거 좋은데 왜 그러냐고. 얘기 끝난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거 나쁘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비록 잘못된 길이라도 그거를 싫어합니다. 지적하는 거를. 취하면 그렇게 돼요. 취했단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취했단 말을. 여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저기 있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귀찮아가지고 쓸데없는 전화가 오게 해서 전화를 안 받는데 마침 또 왔길래 옆에 있는데 전화가 울리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한밭장로교회냐고 그렇다고 아주 이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화 하도 칙칙칙칙칙 했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아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질문하더라고 막 여쭤볼 게 있다고 오늘 금요일인데 철야 모임 있으시냐고 저를 보고 그래요. 저희들은 낮에는 모이도 밤에 금요일 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그랬을지는 없고 누가 철야 기도를 한번 올려고 그래 했었는데 우리 아마 철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금요일 날. 어떻게 철야 기도 한번 모두 나오실래요? 낮에만 와서 모두 원어 공부하고 흩어지는데 철야 기도 한다면 나오겠냐고? 오라고 하면 한두 사람이 오겠지만 바쁘고 힘들고 한데 밤에 와서 철야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야지. 그래서 제가 철야는 금요일 철야는 안 합니다. 철야도 별것도 아니에요. 아침 7시까지 안 자고 있는 게 아니고 12시만 넘기면 철야요. 철야도 별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한번 철야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밤 12시만 넘으면 철야예요. 철야한 거예요. 12시 지나면 가면 돼요. 금식도 저녁 안 먹고 12시 넘어서 먹으면 금식 다 한 거니까 12시 밤 12시 넘어서 또 밤참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금식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녁을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나 먹는 것이 진짜 금식인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저녁 금식했으면은 밤 12시 가서 먹어요. 그러면 뭐 그 뭐 저녁을 조금 늦게 먹는 거지 뭐 그 뭐 금식입니까? 그게 취해버리면 그런데 취해버리면 다른 게 들리질 않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취했단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더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취했더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취하지 않습니다. 그 뭐 마실 필요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할 때 음행했다 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할 때 그때 취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에 취해버렸다. 메시지가 완전히 그를 뒤집어 싸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가 가득해서 다른 거는 바른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취했다는 감각이 제대로 이해가 된 겁니다. 알아들으시죠? 읽어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게 뭔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은 용이에요. 용입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나오고, 13장에도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12장에 가면은 붉은 용이라고, 큰 붉은 용이라고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이 그 여자가 탄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 거기다가 12장 관주 따라주시고 한번 가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따라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걸 그대로 갖다가 1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따라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거를 그대로 계시록에 가서, 17장에 가서, 17장에서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전혀 그 다른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용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뭐다? 17장이다. 계시록 17장. 그래서 17장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12장 3절을 확대해서 확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거기다가 토를 달아놓으세요. 17장은 12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을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더 확대해가지고 17장이에요. 그 붉은 용이 어떻게 생겼고, 붉은 용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그 내용이 뭔가, 싸움을 한다고, 용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용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예수와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는 17장 3절을 읽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말하고, 탔는데 하는 말하고는 카테메노이,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요. 똑같이, 말 위에 앉으면은 뭐 한 거야? 말 위에 앉으면 뭐 한 거야? 탄 거고. 의자에 앉으면은 뭐 한 거야? 앉은 거고, 응? 그렇잖아요? 자리 깔아놓고, 거기 철푸덕에 앉았으면 앉았다고 하고, 뭐, 말을 탔으면은, 탔다고 그러고, 앉은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해놓고 설랑은, 바로 뒤에 와서는, 뭐랴? 짐승을,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말은, 많은 물과 붉은빛 짐승은 뭐라는 얘기요? 한 놈이라는 얘기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짐승과 사람들이 일체가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기가 돼요? 응? 하나. 하나. 똑같은 얘기잖아.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라 그랬고 뒤 와서는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짐승 위에 앉았는데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앉았는데 재밌잖아요. 자꾸 눈을 조금 열고 보면은 쉽게 재미있게 풀어집니다. 성경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공부하고 저런 공부하고 난리 쳤었고 뭐를 배운다고 난리 쳤었고 쫓아다니게 배운다고 하는데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나와보래. 나와보래. 그렇게 되는 건 사모님 마음이요. 금발소녀 마음이라고 금발소녀가 그렇게 하냐 안 하냐 금발소녀가 이걸 좋아하냐 저걸 좋아하느냐는 금발소녀한테 달린 거라니까 정신 차리셔. 내가 요즘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나를 보고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여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디 있어? 성경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하나는 기억을 못하네요. 어디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쓸데없는 거 그냥 쫓아다니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머릿속에다 어거지로 다 집어넣으려고 이리 집어넣고 저리 집어넣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무관심이야. 별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 저기서 뭐 죽었냐 살았냐 그거 하나 봐. 여우야 여우야 죽었냐 살았냐 그래 뭐 그러면 한 달짝 가고 한 달짝 가고 한 달짝 가고 그런 거 있잖아. 저 하면은 거기 대장은 저기 준호씨 딸 같고 내가 보니까. 성경 굉장히 재밌는 거요. 이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말씀이에요. 기황후보다 훨씬 재밌어. 기황후보다 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맨 여자들 싸우는 것만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에이 보다가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맨날 그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더 어떻게 이게 좀 유지하려고 그냥. 싸우는 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대충 싸우고서 그냥 끝나면 되잖아? 그냥 더 만들어가지고 더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마음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남자들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남자들 도망가려고 한다. 남자들도 사로잡아야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더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싸우는 것도 나오고 무술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남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황후하고 뭐 그 기황후 될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또 여자들을 위한 거고 남자들이 그걸 누가 보려고 그래요? 마누라 징징거리는 것도 싫은 판인데. 여자들과 남자들을 같이 잡으려고, 안방에서. 사로잡아버리려고. 그런데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붙들려가지고.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말씀 볼 생각, 말씀 궁리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들이 나고 앉았고 말이야.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요. 저 교육학을 제가 우리 식구 옛날에 교원대 석사 공부하는데 제가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 제가 우리 식구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안 돼서 대상 통곡을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내가 번역을 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런 실력이면 저기 뭐야 박사과정 발부가 되었다고 누가 번역한 건데 금발소녀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갖다 내니까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번역을 하니까 이런 실력이면 박사 저기 과정 발부라고 해가지고 몇 년 또 거기에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비누방울을 불었어요. 거기서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고 그 교수님이 아 이런 실력은 충분하다고 했다고 나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누구 실력인데 그게 영어 실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가 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걸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비눗방울 불고 앉았는 게 그냥 계속 그냥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가 저렇게 쉬어가지고 난 저지경이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되잖아 지금까지 머리 신경이 4년을 그랬으니 뭐가 되는 거야.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때 살이 이랬어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목이 이래가지고 목이 없었어. 안 보였어. 진짜 볼만하더라고 그때는. 찌고 나니까 참 미인은 목이 길어야 되거든요. 목이 길으려면 살이 빠져야 목이 길어지지 살이 찌면 여기도 살이 찌고 이 전부 다 쪄가지고 목이 짧아져요. 미인은 목이 길은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배가 이래가지고 내가 뭐라 하니까 얼굴 팽팽해서 다 좋다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보니까 뭐 고지혈증에다가 뭐에다가 막 나오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지금은 날씬하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제발 비누방울 좀 불지 말어. 응? 쉽게 잘 올라와. 힘도 안 들어. 그런 분들이 부르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그릇에 가득 차. 여러분들 손바닥에서 보면은 그 비누방울이 다 이루어지지. 전부 다 비누방울처럼 그대로 될 것 같지. 비누방울일 뿐이요. 환상이요. 착각하지 말어. 열매가 실제로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비누방울 불어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 아무리 머릿속에서 굴려봐도 그게 실제 아니잖아요. 그걸 못 내뿌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비누방울 불고 앉아. 수시로 불어. 수시로. 한번 실패했으니까 안 부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불어. 그 다음에 또 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사람들이 조상을 닭으로 두었는가. 어제 그런다고 내가 했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겨.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요한일서 5장 17절 이하에 쭉 나와요. 찾아보세요. 이따가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 얘기가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성경 잘 보면은 너무 엄청나고요. 교육학 그걸 내가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참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육학의 그 논리를 펼쳐나가는 게 참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읽어봐. 교육학들 읽어보라고. 그 내가 그 번역하는 걸 번역을 참 다 타이핑을 쳐가면서 그 번역을 뭐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서 또 타이핑하는 거 불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타이핑을 직접 그냥 번역을 하면서 그냥 타이핑을 때려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 차라리.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육학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고들이요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 읽으면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걸. 우리 사고의 구조가 성경화 돼버리면은 그런 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를. 그걸 별도로 공부를 해? 여기 다 있는 거요. 그래서, 뭐야,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꼭 배웁니다. 꼭대기 올라가지고는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니까 라틴어를 배우고, 두 번째, 히라보를 배웁니다. 신약성경 히라보로 쓰여 있잖아요. 라틴어는 그 사어잖아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아요, 라틴어는. 그런데도 배웁니다. 왜? 거기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수로 전부 다 라틴어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영어의 근본이 히라보, 라틴어. 더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그 꼬불꼬불한 거, 히브리어가. 우리 조집사님 요즘 배우잖아요. 요즘도 공부하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방학 끝날 날이 3월 달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그게 전부 다 그 히브리어를 히라보를 안 하고 라틴어를 안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더 연구를 하려면은 영어를 공부하는데 더 연구를 해 올라가려면 히브리어까지 올라가야 돼요. 히브리어 공부하다 보면 아람어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히라보하고 라틴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왜? 안 하면 근본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그런 교육학들이 거기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인데 그 사고의 근본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부분적인 거 여기 만들어진 결과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시고 궁리하시고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푹 빠져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음료에 앉은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많은 물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국가, 나라.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여자가 뭐를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그럼 용이에요, 용.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데, 그 3절에 나오는 그 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17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서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17장에서 쫙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앉았고 그런 겁니다. 이 여자가 앉은 이제 어디라고? 많은 물. 많은 물이 곧 뭐라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바로 사람들에게서 이 여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뭐를 탔다고? 3절이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말은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붉은빛 짐승이 여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요. 어떤 거요? 여자가 짐승을 마음대로 하는 거다. 짐승이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계란이냐 닭이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놈이 그놈이거든. 그게 짐승의 나타남이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한 덩어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짐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냐면 이 짐승, 자기 속에 있는 짐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죽고 누가 주인이 돼 있어? 짐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용이 주인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기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야. 알아들으시죠?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용이 들어왔어. 용이. 자기는 죽었어. 자기 의사는 끝났어. 자기가 정말로 범죄를 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살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종이 돼버려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용이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용은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뭘로 나타나셔? 이 양반을 봐.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들, 사단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죽고 누구만 살아있냐면 짐승만 살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짐승이 시킨 대로 받고 못하는 거예요. 종살이 됐도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자유 얻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 하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에이 싫어, 그건 안 돼. 의로 우리 안에 왕노릇 하게 할 수도 있고, 왜?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십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린 자유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절대 손 못 댄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 것이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야, 답답하다, 이거 하지 안 되겠다. 이거 하지 안 되겠다 하면, 누가 찾아와? 짐승이 찾아와가지고, 야, 그 봐, 내 말이 맞지. 나하고 살아야지, 너 예수님하고 살아봐. 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좌를 물려내고, 그리고 쫓겨나고,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들으시죠? 아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불안정해가지고, 어떻게, 불확실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만,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성경이 어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성경이 어디 나와. 찾아봐. 어?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찾아봐. 찾아봐. 전부 다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 받았어도, 다시 멸망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엄청난 거대한 용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여자예요. 큰 비밀입니다. 여자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케이. 그럼 섬기는 우상입니다.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도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와가지고 나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자, 뭐 이거 한이 없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고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이 부분 뒷부분은 설명을 제가 다 드리려면 한이 없고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7절로 넘어가십니다. 7절로 넘어가세요. 7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용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어? 없어? 허이 참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안에 용이 들어있어. 그 위에 여자들이, 여자가 나타나 있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용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오늘날 교회의 몸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요. 알아들으세요? 나누면 안 되죠. 나누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짐승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승과 그 사람들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오케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가 탄 바 그 짐승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짐승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었다는 얘기는 전에는 나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다가 지금은 죽었다는 얘기, 없어졌다는 얘기. 알아들으세요? 그 이제 좀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싸움이 지금 소강 상태야. 한번딱 싸움이 벌어졌다가 나타나서 난리를 치다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왕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 읽으세요. 다시 한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시방은 조용하단 얘기야. 그러니까 조용할 때 까불지 말으란 얘기야. 알아들으세요? 하나 지나가니까 이야 이만하면 우리는 이제 됐다 이만큼 컸으면 됐다고 어떡하라고 까불지 말란 얘기야. 항상 까불다가 넘어져요. 또 오니까 기다리고 있어. 준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들 또 그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또 찾아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알아들으세요. 계속 찾아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나요? 말 이거 일곱 머리도 왕이고 열 뿔도 왕이에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만큼 훈련 받고 나는 이만큼 나는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난 이제는 싸움 끝났어 하지 말으란 얘기야. 벌써 교만한 마음 먹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벌써 넘어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다 돼야 되기는 쥐뿔이나. 알아들으세요? 까불다가 홀라당 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 줄로 아는 자는 안 넘어질 끼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고. 그게 괜찮다고 그것도. 따르고 선줄로 아는 자들은 절대로 안 넘어진 깨로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써놨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따라 읽으세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또 와? 또 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요. 싸움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난리란 말이요. 정신 차리란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아내 없이 살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고는 안심했어요. 선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 넘어졌어. 홀따닥 넘어졌어. 에?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다 그게 그 얘기요. 에덴 동산 얘기를 보면은 그 에덴 동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창세기 2장 3장에 그냥 전부 다 그냥 모든 얘기가 계시록까지 모든 얘기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아, 참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완만하게 이해가 되고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 심령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리스도의 심령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이게 희한하게 사람 심보들에게 이만하면 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다 물리쳤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겼어. 다 없어졌어. 근데 시방은 어디야? 아, 여기 소위 금방 읽었잖아.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어떻게 했어? 없어졌어. 그런데 또 와. 거기에, 거기죠, 뭐야. 그, 8절 다시 읽어봐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창세기 2장 19절을 갖다가 딱 달아놔, 거기다가. 그렇게 안 달아놓으면 또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몰라, 또. 고개 끄덕거려 가면 재미있게 들어놓고서는 나중에 뭐냐고 묻는다고. 쥐고기를 먹었나? 뭐 조금 가르쳐주면 다 잊어버리고.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없으나? 창세기 2장으로 가봐, 이제 그래 놓고. 창세기 2장으로. 갈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갈 수가 없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이거 몇 마디 안 하면 이거 시간 다 가버리고. 우리 교회도 시계를 다 떼어내버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계속 하는 걸 어떻게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말씀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못나니까 고개를 빼딱하게 돌리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럼 누가 와서 앉았냐고. 안 그래요? 이거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 어. 아니, 재미없어. 재미있어? 아니,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건 놔두고 왜 비누방울을 뭐하러 만들어? 비누방울 만들지 마라. 그거 다 헛개비 같은 게 비누방울 아무리 만들어도 헛일이요. 달콤하긴 달콤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조금 있다면 고생해 또. 그 수없이 반복하면서 또 그리 들어가고 와요. 또 불고 앉아서 보면은 18절 따라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딴 데 찾아놨어요? 1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돕는 배필로 바로 하와를 안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놓고 설랑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옛날에.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설랑은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라고 했어. 써놨어요? 안 해놨어? 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어디부터 읽어야지?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설랑은 그렇게 문맥을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부라는 단어가 맹랑한 단어예요.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랑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예, 복잡하게 그런데 하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이 그렇습니다.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하시고 설랑은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끌어 이르셨지만 아담은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진 거요. 알아들으세요? 이거를 다 물리쳐야 될 상황이 온 거요. 알아들으세요? 이걸 다 물리쳐야 될 상황이 온 거요. 이게 구별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름을 져야서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 찾아온 거란 말이요. 오케이. 왔어? 짐승들이 왔어?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 열 왕이, 계시록 17장에 열 왕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싸우러 나왔는데, 앞에 몇 개는 왔다가 가고, 싸움에서 지고 가고,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요, 지금 이게. 데리고 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더란 얘기요. 이게 싸우러 온 겁니다. 그죠? 계시록 17장을 거기다 관주를 달아두세요. 그게 그 얘기요. 17장 8절로 거기다 관주를 달아두세요. 그랬더니 따라 읽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건 넌 내 아내라고 이름을 안 졌어요. 알아들으세요?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내다고 이름을 안 졌어요. 너는 짐승이다. 너는 나하고 못 살 자다. 돌아가거라. 그러고 돌려보냈다는 얘기. 이게 싸움입니다. 오케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 짐승이 됐어요? 갔어요? 알아들으세요? 아, 얘기가 통이야? 안 통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짐승도 아직 안 왔어. 여기 19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어. 다 지나갔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어.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쁜 여우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이쁘게 생긴 이 그놈을 데리고 너 나하고 같이 살자고 아내를 삼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 거요. 알아들으세요?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고죠? 아예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 없게 만드시지. 왜 뭐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우리 심령 속에 싸움이 벌어지게 만들어. 왜 뭐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얘기가 되나 모르겠네. 얘기가 돼요? 내가 말씀이 하도 안 풀어지고 하도 그냥 괴롭고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서 벽이 맥히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주석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온갖들을 다 보고 그냥 신학서적도 많이 있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요. 아무리 봐도 아니요. 알아들으세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 저한테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그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오케이. 그 어떤 그 한 짐승을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따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저거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버렸어요. 또 찾아옵니다. 그걸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읽습니다. 20절 말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거기다 그러나라고 와브를 번역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와브. 그러나. 아니 말씀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이제 끝내려고. 정말로. 재미있어요? 시계를 아예 없애는 날을 한번 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누가 하나 자빠져서 죽으면 그때 끝나지. 예? 지금 하는 것도 시겹다고.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비누방울 날리지 마세요. 그냥 안 맺는다 했고 그 다음 날 보면 또 불고 앉아서 불고 앉아가지고 비누막을 불고 앉아가지고 엄청난 거니라고. 세상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집불이나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에스겔 읽다 보면 애굽은 뭐 부러진 갈대라 그래가지고 갈대를 짚었더니 뭐 여기 손을 찔러가지고 어깨까지 수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다 망치는 것인데 그래도 그걸 의지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쓸데없어.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들으세요. 대답이 안 나와. 알아듣냐고. 그 누구 말 시키려고 이 양반들이 작정을 했나. 한 번이면 대답을 해야지. 자, 20절 다시 하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더라. 없음으로를 찾지 못했더라. 맞자라고 하는 단어를 없음으로 번역했는데 로 맞자 찾지를 못했더라. 발견하지 못했더라. 아무리 봐도 내 배필이 아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배필을 찾지 못했으므로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아담이 아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찾을 수가 없더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가 된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 참을 하잖아요. 계시록을 읽으려면 창세기를 공부를 안 하면 계시록을 모른다. 알아들으세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를 공부를 안 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를. 이거 뭐 얘기예요? 전부 다 창세기도 계시록이고 계시록도 계시록이고 다 계시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뭘 나오는 게 없어요. 맨날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나 드리라고 해서 피나 갖다 바르라고 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속에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겼어, 졌어. 이겼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계시록 넘어가세요. 17장. 못난이가 말씀이 좀 재미있냐? 응? 아, 이렇게 양하다, 야. 어차피 뭐 인물이 그냥 못난이라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뒤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라, 응? 뭐, 어떻게야? 우리 조집사님이 못난이를 보고서라. 저렇게 이쁜데 왜 못난이라고 하냐고. 눈이 멀었으니까 이뻐 보이지. 눈이 이쁘구만요. 눈이 엄청나게 이쁜데 어째 못난입니까? 못난이 눈은 진짜 못난이 눈이에요. 이마 하나는 내가 인정해. 이마는 잘생겨서. 각각 보면 이마가 잘생긴 사람이 있고, 눈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눈썹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다른 건 다 잘생겨서 눈썹이 못생겨가지고 눈썹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눈썹 전부 다 그려서 그렇지. 기왕후에 보니까 황후가 후궁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오늘부터 눈썹 그리지 마. 그러더라고. 눈썹 그리지 말라고. 눈썹 그리지 않으면 문둥이처럼 보이니까 왕이 싫어하게 만들려고. 아유, 여자들 아주 그냥 질투, 그냥 그런 질투. 아이고, 아주 그냥. 그걸 왜 보고 있어? 뭐 하려고? 맨날 여자들 싸우는데, 식구석에서 싸우는 여자를 보다가 잔소리하는 여자 보고, 거기서도 잔소리하는 걸 보고 앉아가지고. 추잡스럽게. 근데 가끔가다 나도 봐. 우리 식구가 틀어놓고 보면 나도 같이 앉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짜증나서, 아이, 이게 지금 알아서 맨날 싸우고 앉아가지고, 동이남에게 쌓고 앉아가지고, 또 뭐, 또 누구 뭐 어떡한다고 했었고, 에이! 그래, 그냥 고민. 내비려 그냥. 뭐가 볼 게 있다고 앉아 보냐고. 근데 그 다음날 또 틀어놓고 보면 또 가서 있다 말이고.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다 보면. 계시록 몇 장?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9절, 19절 말씀을 갖다 달아놔. 그래 놓고, 지나갔어, 아담에게. 지나가는데, 3장에서,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한참 없다가, 3장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난 다 이겼어,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다가 신세 종지는 거요. 그래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요. 성경이 참 더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한테 들어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모르면 저거를 이해 못하고, 저거를 모르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거를 알면 저것도 알게 되고, 저걸 알면 이것도 알게 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했는데, 어디가 실마리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를 모르니까 나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는 건 안 어려운데, 여러분의 심리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점심 먹을 때쯤 돼서 뭔가 먹으려고 하면은 점심 먹자고 한다고? 이거는 그 심리를 나는 이해, 아직도 그건 신기해서 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 하고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김 선생님 보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 죽는다 보면. 그것도 심리가 그렇거나 성경은 참 쉬워요. 근데 그 점심을 그렇게 먹자고 하는 건 난 깨달아지질 않아요. 아무리 깨달으라고 해도. 읽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또 들어간다는 얘기요. 알아들으세요? 3장에 와서 난리 쳤잖아요. 3장에 와서 아담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잖아요. 오케이. 아담 타락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믿음으로 아담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군, 이렇군 해서, 그걸 쳐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라니, 그러면 되고? 안 되지. 앉아서 말로 해도 현찮은 반인데.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내내 그놈이 그놈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분별하고 쫓아내버렸는데,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오니까 어떻게 해서 홀딱 입을 맞춰버렸어. 이게 그 다음에 오니까, 아, 그래, 안 그려. 아이, 그려, 안 그려, 좀. 좀 속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요. 그래, 안 그려? 충청도 아니랄까 싶어. 그냥. 자,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구절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내내 그 얘기요. 저기 왕들은 바로 여자가 앉아있는 물이요, 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미혹하러 어떤 사람이 교훈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알아들으세요? 교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겼어! 잘 이겨나갔어! 야,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좀 지나다가 보니까 다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쉬었다가. 여기는 몇 왕은 없어졌고 매도왕은 앞으로 오고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따라하겠습니다.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로 일곱 머리. 그 다음에 따라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일곱 머리가 산도 되고 그 다음에 따라했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산이라고도 하고 또 왕이라고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산에 관해서 왕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풀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섯은 얼마 중에 다섯은? 일곱 중에 다섯은 어떻게 되냐? 따라해주세요. 망하였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겼다는 얘기야.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몇 왕째를 지나간 거야? 여기서 다섯 왕째를 지났는데 아직 몇이 남았어? 둘이 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셋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일곱이라 했다. 여덟이라 했다. 뭐 이랬다. 저래서 성경 말씀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재밌잖아요. 야, 막 끝내야겠네. 어떤 자매님이 날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일찍 끝낸다고 시작을 일찍 해놓고 살다면, 끝내는 건 또 늦게 똑같이 끝내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는데, 일찍 끝낼게요. 차표, 일찍 끝나놨어? 일찍 끝낼게. 걱정하지 마라. 자, 어디요? 10절 다시 한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현재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몇 개 또 남았어? 현재 있는 놈 말고 앞으로 올 놈이 또 하나요. 그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하나는 있고 현재 있다는 얘기요. 와서 집적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다섯은 지나갔는데 하나는 현재 와서 지금 우리를 직격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또 찾아오면 한참 동안 또 권세를 부릴 것이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권세를 부릴 것이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계속 집적거리고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얘기야. 그럼 에덴 동산의 3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집적집적 하는데 홀따닥 넘어가 버려서 여기서 누가? 아담이. 아담의 얘기는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왜 헷갈린 소리 하는겨 지금 이게. 에? 다시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똑같은 놈이요. 그 놈이.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여덟째 왕이니.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데 앞으로 그놈이 또 나온다는 얘기요. 여덟째 왕이란 얘기요. 내내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요.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인데 그 중에 뭐가 또 한 마리 있다는 얘기요. 그 중에서 또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요. 그냥 끝까지 그냥 우리를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요. 자, 다시 한번 이르세요. 10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거기다가 에덴 동산 3장
창세기, 에덴 동산은 없지. 창세기지, 창세기. 창세기 3장,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3장에 와서, 다시 미혹한 왕이 다섯은 지나고, 현자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왕이 있고, 또 전에 있던 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덟째고 하는 이게 다시 올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3장에서 무너지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혹을 받은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도 심판을 받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들어가시면은 전쟁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어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들 이사야서로 해서 이렇게 또 좀 돌아다니라고 했더니 어렵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전쟁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죠.